안녕하십니까. 저는 뉴로서저리의 한국어판 팟캐스트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교실의 백선하입니다. 뉴로서저리 2009년 1월호에 게재될 여러 논문들 중 출간에 앞서 편집위원회에서 엄선한 6편의 논문에 대하여 간단한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의 제목은 Repeat Gamma Knife Surgery for Regrowth of Vestibular Schwannoma 입니다. 감마나이프 수술은 작은 크기의 청신경 초종 환자에서 수술을 대신할 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간혹 감마나이프 수술 후에 종양이 커지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의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되지만 감마나이프를 반복해서 시행하는 것에 대한 치료 성적의 보고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본 연구는 편측성 청신경 초종에 대한 감마나이프 수술 후 종양이 재성장한 1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평균 12그레이의 마지널 도즈로 감마나이프 수술을 재시행한 치료 성적을 분석한 논문입니다. 이들 15명 중 8명을 2년 이상 추적 관찰하였는데 6명은 종양의 크기가 현저하게 줄었고 2명은 종양의 크기가 더 이상 커지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은 감마나이프 수술 후에 종양이 재성장한 환자들에게 낮은 방사선 선량으로 감마나이프 수술을 재차 시행하는 것이 비교적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전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의 제목은 Symptomatic Brainstem Cavernoma 입니다. 뇌관에 위치한 해면 혈관종에 있어 적절한 수술 시기를 잡는 데는 이견이 많습니다. 본 논문은 1995년부터 2007년 사이에 출혈이나 크기의 증가로 인해 증상이 발생하려 수술을 받았던 44명의 뇌관에 위치한 해면 혈관종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 치료 성적을 후향적으로 분석한 논문입니다. 수술 전 출혈이나 크기의 증가로 증상이 발현된 뇌관 해면 혈관종 환자의 경우 약 45% 정도에서 1년 이내에 증상이 재발되었고 두 번째 증상이 발현될 경우에는 다시 증상이 발현될 빈도는 더욱 증가되어 1개월에 약 8% 정도의 빈도로 세 번째 증상이 발현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수술 전에 출혈이나 크기 증가로 증상이 발현된 뇌관 해면 혈관종 환자의 약 5% 정도에서만 1년 이내에 증상이 재발되었고 수술과 연관된 합병증 발생 빈도는 약 5% 미만 정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은 뇌관에 위치한 해면 혈관종 환자의 경우 출혈이나 크기 증가로 인하여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에는 빠른 시기에 완전 제거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논문의 제목은 Revascularization of Symptomatic Subacute Cerebrovascular Conclusions with a Self-Expanding Intracranial Stent System 입니다. 최대한의 약물 치료에도 효과가 없는 두개강 내 혈관의 아급성 협착을 보이는 환자들에서 Wingspan System과 같은 Self-Expanding Micro Stent를 이용한 혈관 확장을 통해 Revascularization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급성 혈관 폐색 후 6시간 이전에 투여해야만 하는 약물 치료제와 달리 혈관 폐색 후 6시간이 지나서도 시행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논문은 뇌경색 후 리바스큘라라이제이션을 위한 최대한의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6시간 이후까지 혈관 폐색 및 허혈의 증상이 점점 악화되었던 3명의 아급성 뇌혈관 협착 환자들에게 윙스팬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술을 시행하였을 경우 이와 연관된 합병증 없이 효과적으로 리바스큘라라이제이션이 이루어졌으며 두 명에서는 증상의 호전을 관찰하였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논문의 제목은 Treatment of Symptomatic Middle Cerebral Artery Stenosis with Balloon Mounted Stents Long-term follow-up at a single center 입니다. 본 논문은 중대뇌동맥이 70% 이상 좁아져 있고 이로 인해 증상을 보였던 113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2001년에서 2006년 사이에 벌룬 마운티드 코로네 스텐트를 이용하여 두개강내 스텐팅을 시행한 단일 센터의 치료 성적을 후향적으로 분석 보고한 논문입니다. 본 논문은 벌룬 마운티드 코로네 스텐트를 이용한 두개강내 스텐팅 시술의 성공률, 합병증 발생 빈도, 증상의 재발 및 재협착 발생 빈도 등에 대하여 보고하고 있으며 특히 재협착의 위험인자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은 증상을 동반한 중대뇌동맥 협착의 경우 벌룬 마운티드 코로네 스텐트를 이용한 두개강내 프라이머리 스텐팅은 비교적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당뇨와 고지혈증의 유무가 재협착의 중요한 위험인자였고 연령, 성별, 고혈압, 드럭 일루팅 스텐트의 사용 여부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논문은 Can patient with sagittally well-compensated lumbar degenerative kyphosis benefit from surgical treatment for intractable back pain? 입니다. 요추에 퇴행성 카이퍼시스가 있는 환자들 중 지속적인 요통을 호소하지만 시상면에서 척추 망곡이 균형을 잘 잡고 있는 경우에 과연 수술이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습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요추 카이퍼시스 환자 21명을 대상으로 전후방 척추 유합술의 치료 성적을 후향적으로 분석 보고하고 있습니다. 방사선학적인 계측과 함께 Numeric Rating Scale, Oswestry, Disability Index, Satisfactory Index Instrument 등을 이용한 임상적 평가와 수술 후 합병증 발생 빈도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은 지속적인 요통을 호소하지만 시상면에서 척추 망곡이 균형을 잘 잡고 있는 퇴행성 요추 카이퍼시스 환자의 경우라 할지라도 시간이 경과될수록 요통은 점점 악화되며 요추 로도시스를 보고 나는 수술적 치료가 효과적으로 요통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논문은 The Use of Allograft or Autograft and Expandable Titanium Cages for the Treatment of Vertebral Osteomyelitis 입니다. 척추 골수염 환자의 척추 복원을 위한 수술 시에 외부 이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감염의 위험성 때문에 전통적으로 환자의 뼈를 이용한 오토그라프트를 선호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오토그라프트 대신에 익스펜더블 타이타늄 케이지와 카데바릭 알로그라프트로 척추 복원 수술을 시행하는 시도들이 늘고 있습니다. 본 논문은 36명의 척추 골수염 환자들에서 익스펜더블 타이타늄 케이지와 카데바릭 알로그라프트를 이용하여 척추 복원 수술을 시행한 치료 성적을 후향적으로 분석한 논문으로 특히 지속적인 감염의 재발 발생 빈도를 오토그라프트와 비교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21개월의 평균 추적 관찰 기간 동안 익스펜더블 타이타늄 케이지와 카데바릭 알로그라프트를 이용한 수술과 오토그라프트를 이용한 수술 사이에 지속적인 감염의 재발 발생 빈도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로소저리 2009년 1월호에 게재될 여러 논문들 중 출간에 앞서 편집위원회에서 엄선한 6편의 논문에 대하여 간단한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